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개인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조그만 그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어린 양을 끌어 안으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주일 설교 본문과 그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그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곳에서 그냥 제 눈에 피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글씨가 쓰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양 일념, 양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라. 제가 그 그림에 그동안 그림만 보다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그림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목양 일념이라고 썼습니다. 그저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만 보고 쓰지 갖지 말고 우리 교회 목자들이 계시잖아. 목자들에게 하나씩 좀 만들어서 좀 나눠주자. 그러더니 구딜에 가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액자를 막 구입하더니 집에 와서 막 리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새 만들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목자님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본인이 주면 좀 어떤지.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목자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세워준 그것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액자는 가치를 보지 마시고 색깔을 다 바꿔서 칠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목자 대표신 일목장 우리 목자님을 좀 불러서 드리고 좀 나눠드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세 가지의 비유를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전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아주 집요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집 나간 아들을 결국은 맞이하고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국어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주제 파악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그걸 읽어도 주제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왜,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주목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걸 알려주는 배경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그 계기가 예수님과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이 음식을 같이 먹고 즐겁게 보내시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만이 많았고 비난을 하였고 그리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살면 안 됐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셨어요.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요, 아주 완전히 친구가 됐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는 바로 유대교를 망치는 행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방,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트집 잡고 가는 곳마다 회방했었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자 중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민족 반역자 같은 죄인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이런 비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리고 속마음을 드러낸 구절입니다. 마치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겉모양 멀쩡하다라고 나는 건강해 하고 의사를 찾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훅 쓰러지는 그런 인생들. 실상은 병들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을 앓는 병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리더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의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더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던 유대는 사회 시스템이 로마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대 사람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중간적으로 유대인들을 기용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만 해도 늘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는 직접 자기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유대인들을 고용하여서 세금을 걷게 한 후에 일정액만 로마 정부에 내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금을 직접 걷는 세리들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저 로마의 개 같은 것들. 그들의 뒤에는 세리의 뒤에는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발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들이야 저런 배신자들은 가만 내비둘 수 없어 하면서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밤길 다닐 때 돌팔매가 날라들었고요. 사람들이 이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세리들을 테러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누군가는 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자기가 그 세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세리가 있으므로 그 사회의 조직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들을 반역자로만 취급하고 죄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지칭되어지는 죄인들은 뭘까요? 이 죄인들은 그냥 다 포함시켜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을 대놓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직업들. 뭐 예를 든다면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매춘업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해야만 되었던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되는 생선이나 이런 음식 자재를 운반했던 사람들. 분명히 그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정해진 그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직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유대에서는 죄인들이라고 그냥 지칭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겪었었던 25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늘 떠올립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 방학이었는데 학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일할 수 있게 두 달 동안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근처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저를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트에 가서 집집마다 불 켜주고 집집마다 불 꺼주는 일이에요. 그 뭐 전문 지식이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불만 껐다 켰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좀 굳잖아요. 집집마다 다 가면서 켜주기도 하고 꺼줘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고 불을 끄면 안 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기준이 뭐냐면 동력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 스위치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는 간단한 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는 힘을 쓴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이런 걸 해줄 이방 죄인을 구한 거예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서 두 달 동안 불 켜고 불 끄면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검은 옷을 입고 사니는 저분들은 검은 모자 쓰고 있는 저분들은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사는 저분들은 불 켜고 끄는 나를 보고 저 죄인 하나님의 율법을 돈 때문에 늘 어기는 저 죄인들 잘 생각해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지들이 그냥 어둡게 그냥 살지. 왜 불은 나보고 키라고 끄라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미국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대통령 후보는 이런 식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또 유색 인종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 살아가는 백인들처럼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미국의 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색인종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거기에는 합법 이민자도 있겠지만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많았어요. 어두운 그 밤에 그 사무실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막 일하는 부부가 보이고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고 뭐 이러는. 이 미국을 움직이는 낯은 보이는 백인일지 몰라도 사실 이 미국을 또 궂은 일 하면서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심지어는 율법을 알면서도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조금 안다라고 생활 환경이 좀 괜찮다고 율법을 저 사람보다는 조금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었던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처럼 이렇게 큰 죄인,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최고 큰 두목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디 감히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고 웅덩이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이 목자가 얼마만큼 찾았냐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찾았냐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만 찾자 이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떻게 찾았냐면 찾을 때까지. 이 목자의 양을 찾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온 골짜기를, 파여 있는 웅덩이를 다 살피며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있는 10m 후에는 잘 보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이 지금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결국 이 양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든지 이 양을 우연히 본 맹수에 의해서 잡아 먹히든지 이 양은 또 다리가 짧아서 껑충 못 뛰어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밤에라도 이 목자는 밤을 새서라도 찾아 나서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목자가 오늘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오늘날 이 효율성에 아주 찌든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날이 지금 어두워 가는데 그 양 내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양 치느라고 피곤했단 말이야.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되지 않아? 내일도 일해야 되는데? 아니, 남아있는 99마리도 양이 더 크지 않아? 까짓거 한 마리 양, 남아있는 99마리를 더 잘 보는 것으로 그냥 지내야 되겠구나. 이게 효율적인 거죠. 숫자의 관념에 아주 예민한 우리들에게는 본능적으로 99마리, 99대 1은 당연히 99로 쏠리게 되어 있게 돼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목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더 거기에 쏠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양이 다른 양보다 더 잘났고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두면 그 양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는 길 잃은 양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찾고 돌보는 일에 그 시간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N분의 1을 쪼개서 그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86이 넘어가시면서 귀를 잘 안, 못 들으세요. 한번 전화를 하면 30분이 넘게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서 해야 또 못 알아듣는데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화했는지 형님이 전화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로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먹을 거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사랑은 자녀 수 나누기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녀가 아플 때 모든 시간,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니까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맛에 산다라고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거야. 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너희들 한번 누려봐. 이런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까지 이 본문이 나오죠.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고서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양을 들쳐 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발버둥 치고 뭐 이래서 이게 더 불편해요. 양을 들을 때는 이 두 다리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매가지고 가는 게 가장 뭐예요? 이동하고가 편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맸었던 그 피곤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양이 탈진된 상태를 보고는 어깨에 들쳐맨 거예요. 혼내거나 이놈 하고는 끌고 가던가 이게 아니라 들쳐 업었다라는 거예요. 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무게가 작은 어린 양일지라도 밤새 양을 찾아 헤맸던 그 피곤에 지친 목자에게는 피곤하고 지친 일이었겠지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한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기쁨은 다른 모든 피곤과 고통을 다 녹이게 만드는 그리고는 힘이 나서 어깨에 들쳐업고 집으로 즐겁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동네에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별로 감동이 안 왔는 얘기예요. 돈이 얼만데. 까짓 한 마리 양 팔아서 그 비용 나올까? 더 손해일 거예요. 아니, 그까짓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베푸는 건 뭐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마 한 마디 툭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감격의 순간 그 때문에 즐기는 그 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이깟들이 저것들이 무슨 짓이야 무슨 호들갑이야 하고 핀잔 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교회 그리고 현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새롭게 와닿는 교회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막 보여지는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게 참 제 마음속에 탁 이 클릭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너구리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작은 새끼가 높은 도로벽을 넘지 못하고 남겨졌을 때 어미 너구리와 어미 너구리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새끼 너구리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그 남겨져 있는 한 마리 새끼 너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포도 제작교회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캠퍼스 안에 있는 이 엘림 공동체가 한 명의 낙오된 형제, 한 명의 낙오된 자매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목자와 목원들이, 간사와 임원들이 간절히 매달리고 애쓰는 장면, 그 장면이 이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런 수고들이 각 목장에서 일어날 때 그 목장은 날마다 주님께서 즐겼던 그 기쁨의 잔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이걸로 결론을 좀 내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자꾸 안 내게 하세요. 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무리를 뭐라고 주님은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린 양을 들쳐업고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오고 있는 목자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가 딱 겹쳐 보였어요. 목자를 들쳐업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에서 너무나 유명한 메리 스티븐슨이 쓴 Footprint in the Sand 그 시가 겹쳐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한글로 풀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지요. 어두운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 삶의 거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였기오,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한 사람의 걸어간 발자국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몹시 당황하여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발자국 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잖아요. 어째서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시련과 고난당할 때에도 결코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어렵고 포기하기 딱 맞은 그때에 나를 들쳐업고 주님의 집으로 나를 데리고 오신 선한 목자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사람들이고 지금 저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은 우리랑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고난의 때가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신앙이고 뭐고 간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기조차 싫어서 공동체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손이 되라고, 당신의 발이 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쁨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감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를 찬양하는 자리와 함께 이제 이 예배를 끝나면서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는 삶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담고자 하는 작은 목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어 하고 주님이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나도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이제 닮아가고 쫓아가는 작은 목자의 삶을 우리도 결단하자. 한번 마음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작은 목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먼저 감사와 감격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끝이지 않기를 소원하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그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어깨에 메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를 데려오신 것에 우리가 감격하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좀 싫어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주님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서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감격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늘 경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이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과 그 떨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인생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닮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하신 발자국 우리도 그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난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만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일주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애쓰며 손을 내밀고 찾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이 같이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엘림 공동체 전체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퍼듀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 세상이 이젠 아버지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길 원합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아버지 힘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같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들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즐기기 위해서 주님 그 잔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이 역사가 아버지 주중에서도 그 캠퍼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목자시기에, 주님이 그 선하신 목자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들림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격이 모일 때마다 즐거운 잔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닮는 삶, 주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들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쫓게 하소서.
주님만 쫓게 하소서.
주님만 쫓게 하소서.
주님만 쫓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길을 나도 걷고자 주님의 손이 되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그 잃은 영혼 한 명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찾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